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신명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오늘 신명기서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주시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경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장차 올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18장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뭐랄까 좀 판별한다고 그럴까요? 이 판별하는 대단히 흥미롭고도 중요한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자, 여러분, 제사장은 모두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고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 뭐 땅이 분별도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았던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토지의 기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던 겁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본문과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의 생계를 도우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생활 문제에 대하여는 언급하시지 않으면서 제사장의 생활 유지에 대하여 분명한 규례를 주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못 흥미롭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역자의 사례비를 책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급료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사장들이 받을 분깃이니라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18장 3절로 5절 말씀을 볼까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5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여서 온 생애를 바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백성들을 자신의 일로 알고 제사장을 지원해야 했던 것입니다.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곳 거민들이 행하는 그 이방적인 풍속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쫓아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고는 사실 신약성경에도 반복되어서 말씀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런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후일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단의 가르침을 좇게 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뭐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하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사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적극적으로 귀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죄송하지만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실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것이 실제하는 이상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히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벌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점성술에 빠질 위험성이 참 많아요. 또 우리는 뭐 요즘 뭐 점치는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 타로라고 또 길거리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참 많은데요. 우리는 신명기서 17장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또 사단을 숭배하는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오늘날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거부하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 우리나라 뭐 특별히 그 한때 그 스포츠 신문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뭐 운수 보는 거 뭐 오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재미로 보는 거 괜찮지 않냐고. 여러분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뭘 왜 하나님을 노하게 할까요?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죄와 사단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이고요. 사단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타락한 천사와 영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 존재하고 사람들을 지금도 그것에 빠져들게 하고 있고 또 사람들 스스로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계와 접촉하기 위해서 환각제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 우리가 뭐 그런 거 들어서 좀 뭐 압니다만 뭐 보지는 못했으니까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과감히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는 아직도 나약한 신앙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그러므로 경고하셔서 떠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를 부인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경고는 지금까지 모두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분의 모든 말씀은 너무도 정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빗나가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앞으로 계속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8장 13절 14절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가나안 거민들은 이러한 행위로 심판을 받아 장차 그 땅에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 당신에게만 나름대로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주었고 그와 같은 목적 가운데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5절로 17절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이스라엘 자손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중보자요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예비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 계시요 하나님의 성취된 계시이며 완성된 계시입니다. 모세가 본문을 통하여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것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누누이 밝힌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30절 그 말씀 그리고 또 6장 통화에서 그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필하신 후 요한복음 17장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우며 라는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점성술과 같은 우상 숭배 이런 미신 행위를 물리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싶고 미래를 알기 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이겠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콜럼버스 같은 탐험적 기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요. 인간은 지금 이처럼 공간적인 것에 대해서만 탐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적인 것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불가사의한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먼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가 그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잠시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닫혀있는 문과 같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과거의 세계로 환원시켜주지만 우리를 미래의 세계로 데려다주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미래를 통과하는 문에 써있는 글자가 있다면 그것은 통행금지라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오늘이란 순간은 지나간 날들의 결과일 뿐입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열쇠는 못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시간뿐 아니라 공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어찌 보면 바로 이 어떤 심령술사들이다 봅니다. 또 점쟁이, 뭐 관상, 뭐 사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근본적으로 우상이다. 그건 사탄에 속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말해줄 그런 어떤 것이 없단 말이죠.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과거 헬라 사람들은 텔피 신탁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사실을 알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단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세계란 인간의 힘이 전혀 미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만이 미래를 아실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유일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현실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것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예언되었고 예언된 그것이 그대로 그래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성경의 4분의 1이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성읍에서 대국의 일위까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오늘날처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자처하면서 자기들이 뭐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뭐 하나님의 사자로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미래를 이야기한다거나 성경 바깥의 미래를 이야기 그건 다 가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고요.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 그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예레미야서 14장 14절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였거니와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인도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참 선지자의 활동이 있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도 얼마든지 난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장막성전이지 뭐 통일교니 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영생교니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의 거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그가 참 선지자였다는 것을 그러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없었던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기가 곤란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쉽고도 분명한 규정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장 20절로 22절을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좀 잘 살펴 이사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는 동정녀 몸에서 한 아들이 잉태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진정한 예언자인 거죠. 진정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의 예를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했고 우리는 그 예언이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실현되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백성들은 그것을 확인하기가 곤란했죠. 그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 당시의 시국에 관해서 예언한 것을 가지고 이사야가 참 선지자인지 여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성읍 주변에는 매우 호전적인 아수르 군대들이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민족을 정복한 아수르는 예루살렘도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자 했던 것이죠. 그때 이사야는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이사야 37장 33, 34절인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활을 쏘지 못한다는 말이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의 형편에서 이 이사의 예언은 가짜같이 보였거든요. 아수르 군대는 모두가 활과 화살을 쏘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화살 하나라도 성벽을 뚫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의 모든 명망을 잃게 되는 거죠. 그는 선지자의 직분을 박탈당했을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하나의 예입니다. 박탈되지 않았거든요. 이 외에도 이사야가 어떤 국가나 지방에 관해서 예언한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100%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에서 주는 경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더 이상 밝혀야 할 예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매우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듣기에는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달콤하고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래서 들리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청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마이퍼스트 드림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나침반사의 고딩 화이팅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성경 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기성경 강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